3월 18일 월요일 아침 마케팅 트렌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애플에 대한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사실은 애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애플이 아니라 조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지난주에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일 때문에 애플이 요즘 조금 위기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위 뺏기더니 공매도 놀이터 굴욕이 됐다. 천하의 애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이제 애플이 위기라고 이제 보여지고 불러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애플카 자동차 산업을 이제 접으면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휘청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2014년에 애플이 처음에 이제 애플 워치를 출시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뭐 하지 하다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애플카를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테슬라라든지 이제 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뜨던 이제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애플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라고 해서 투자비 100억 달러, 약 13조 원 정도를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꿈의 자율주행 차를 포기했죠. 예. 올해 2월, 10년 만에 완전히 포기를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긴 하지만 조금 이제 발목을 잡힌 그런 상황이 있었죠. 1위 기업 애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이제 잇따른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력 사업 자체도 요즘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애플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이 중국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고, 또 야심작인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중국 이슈, 그리고 이제 비전 프로 안 팔림. 메타계에 왜냐면 훨씬 더 싸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애플이 잘안 팔리고, 또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이제 빅테크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우리 앱스토어 안에서만 다운이 가능해라고 했었던 인앱 결제 방식을 이거는 독점 행위야라고 하면서 이제 과징금을 이제 엄청나게 부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이슈, 헤드셋 안 팔림, 그리고 앱 EU 연합의 반독점 혐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애플이 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애플의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배경의 중심에는 AI 산업이다. 글로벌 빅테크의 성장 테마가 AI로 바뀌면서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들의 랠리가 시작되는데 애플은 이제 시장 흐름을 제대로 못 봤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렇다 할 AI 산업의 비전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제 애플의 전체 매출 구성을 보면 아이폰이 한58%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가 19.3% 정도. 그럼 뭐 구독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패드나 맥북이 각각 5%에서 6%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단단하게 잡혀 있긴 하지만, 다른 산업에 지금 들어올 여력이 많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시리가 아마존의 알렉사나 구글의 어시스턴트 등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지만, 정확성과 유용성 면에서 경쟁 모델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달 애플카 프로젝트를 포기하면서 대부분의 인적 자원을 AI 부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늦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애플의 돈줄인 아이폰 판매량도 꺾이는 추세다. 예. 왜냐면 중국에서 지금 자국 소비로 인해서 잘안 팔리거든요. 뭐든지. 네, 아무튼 이제 중국과 관련된 첫 번째 이제 기사로서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요 내용만 좀 간추려서 말씀드렸고요. 애플의 위기다. 왜 위기냐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틱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틱톡이 사실은 요즘에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사용자들을 많이 이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틱톡의 컨텐츠 비결은 뭐냐? 그래서 싱가포르 센터에 이제 취재한 그런 기사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쇼포 미끈 틱톡 성공 비결은 6대사 컨텐츠다. 6대사가 뭐지? 이제 컨텐츠 플랫폼의 성패를 결정하는 키로 꼽는 기능이 있다. 바로 맞춤 추천이다. 이 맞춤 추천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알고리즘 상으로 다음 컨텐츠, 다다음 컨텐츠 계속 추천해 주는 걸 얘기를 하죠. 네. 이용자는 눈길을 잡아끌 컨텐츠를 내놔야 생존할 수 있다. 이용자 취향과 시장 트렌드를 동시에 고려하는 추천 알고리즘 전략이 중요한 이유다. 자, 전 세계 모바일 앱 매출 1위인 틱톡이 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했어요. 네.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 뭐냐? 틱톡의 핵심 경쟁력은 다른 이용자가 올린 영상을 보여주는 추천 탭이다. 이 탭에서 이용자는 영상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게 된다. 하지만 틱톡이 실제로는 8개씩 묶어놓은 영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크롤을 한번 올릴 때 하나의 영상이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는 8개의 몽탱이로 묶어진 영상 중에 하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의 묶음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반영해 틱톡은 새로운 묶음을 계속 제공한다. 시청 시간, 좋아요, 클릭, 즐겨찾기 등의 이용자 데이터를 반영해 시청자 취향에 더 가까운 영상 묶음을 개별로 제공한다. 이 알고리즘의 묘수는 다음 단계다. 영상 묶음이 이용자 취향에 맞춰가다 보면 특정 내용의 편향된 컨텐츠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용자 그 취향에 맞추느라고 유행하는 컨텐츠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추천 기능이 독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틱톡이 취향 적중률 기준으로 정한 값이 60%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을 60%,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가는 거 40%, 이런 식으로 계속 믹스를 섞어가지고 컨텐츠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6대 4의 황금비는 쇼펌의 경쟁에서 틱톡을 업계 정상에 서게 한 비결이 됐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 틱톡 이용자 수가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1억 7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AI를 활용해서 역시나 또 이런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틱톡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요즘 틱톡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지난주에 통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틱톡 하지 마라. 그래서 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까?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 틱톡을 팔아라. 못 팔면 아웃이다. 전 세계 11억 명이 쓰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다. 바로 미국 하원에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글로벌 소셜미디어 시장이 재편이 될 것이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중국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틱톡 금지법이란.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발효가 되면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야 됩니다. 만약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이나 구글의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의 앱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규탄하는 이유가 틱톡이 확보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 위치, 연락처, IP, 뭐 생체 인식 데이터, 중국 정부에 넘길 우려가 있다라는 게 법제정 이유다. 물론 이제 이게 진짜 넘겼냐는 증거가 아직은 없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니까,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중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돼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이 데이터를 무조건 넘겨야 되는 국가보안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틱톡 이용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 먹고 사는 이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마케터나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조금 소송이나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틱톡을 가지고 매각을 해라. 자국에 이제 매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이상 서비스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틱톡이 어쨌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틱톡이 미국에서 장사를 접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인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 사례.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 틱톡이나 위챗 등 중국 앱을 다 금지를 해버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인도에서 틱톡 시장이 가장 컸다고 해요. 전체 다운로드 수의 한30% 정도. 굉장히 컸는데 인도 정부의 조치로 갑자기 현재 미국처럼 틱톡커들이 직업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릴스 자체가 인스타그램에서 확 뛰면서 인도에서 이제 릴스가 1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틱톡의 이제 향후 행보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채팅창에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새로운 SNS가 나온다고 하네요. 예. AI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한다든지 좋아요 자체가 없는 그런 새로운 SNS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신개념 SNS가 뜬다. 기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X, 그리고 바이트댄스의 틱톡 정도가 지배하고 있는 SNS 시장에 신개념 플랫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가상의 AI 임무를 팔로우하고 대화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제피라는 앱이고, 그리고 인류 기억 저장소라는 모토로 불리는 다슬래시 대시가 주인공이다. 제피와 다슬래시 대시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 AI 기술로 대화를 이어간 챗봇이나 인스타그램을 따라한 플랫폼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예, 직접 새로운 개념의 SN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달 만에 이용자 25만 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제피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람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가상의 AI 인물이 만든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소셜이라고 해요. 네. 채팅을 신청하면 이용자와 대화도 가능하다. 제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스타트업에서 이제 투자해서 만든 앱이라고 하고요. 단순 화제성뿐만이 아니라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든 서비스라고 합니다. AI 엔진인 지니와 헤일로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요즘에 그 가상현실을 이용한 기믹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실제적으로 이 인플루언서들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정기적으로 컨텐츠 업데이트를 하도록 고안이 됐다는 거죠, AI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슬래시 대시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기능을 없애고 남이 보여주는 반응에 사로잡혀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이제 SNS라고 합니다. 두 플랫폼의 성패는 초기에 끌어모은 이용자를 유지하고 이들의 재방문율을 높여 상호작용을 만드는 데서 성패가 갈릴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소셜의 피로도를 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져가는 소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 중심의 경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때는 이제 소셜을 통해서 물건을 팔거나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때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크리에이터 2억 명, 비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미국 백악관은 지난 6일 온라인 크리에이터 70명을 초청해 정부 정책을 브리핑했다. 팔로워가 도합 1억 명, 그러니까 70명 창작자이긴 하지만 도합 1억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이들을 토대로 젊은 유권자들을 사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때 소셜미디어는 인생의 낭비로 치부되곤 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의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우리도 좀 있으면 총선 다가오는데, 총선에서도 당연히 이제 SNS 영향력이 크고요. 그리고 미국 자체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그런 이제 선거 활동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높아지는 영향력과 더불어 크리에이터가 관여하는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인플루언서 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규모가 2023년 현재, 작년이죠? 2,500억 정도. 2,500억 달러겠죠? 2027년에는 4,800억 달러로 거의 두배 가까이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 성장하는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뛰어드는 크리에이터 수도 늘고 있다. 현재 한전 세계적으로 크리에이터 수가 한 2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2억 명 정도. 뭐 틱톡이나 뭐 인스타나 유튜버나 등등. 예. 자, 팔로워 규모에 따른 크리에이터 분포로 보면은 1,000명 이하가 2,300만 명, 그리고 1,000명에서 1만 명이 1억 3,900만 명, 1만에서 10만이 4,100만 명, 그리고 10만 이상은 불과 4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영향력이 이제 대표적인 최근 사례로 김밥을 미국에서 완판시킨, 네, 김밥 크리에이터들이 있었죠. 틱톡 중심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의 경제적 영향력이라고 할수 있고, 이 김밥으로 인해서 김도 엄청 많이 팔리고, 그렇죠. 유행에 민감한 음식, 패션, 뷰티 등과 같은 산업군은 특히 크리에이터 천하로 통한다. 판매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뿐 아니라 새로운 인기 브랜드를 런칭시키고, 뭐 글로벌 진출의 신호탄이 되는 등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다. 뭐 맛땡킴이라든지 패션 쪽도, 예, 사실 크리에이터에 기반한 브랜드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K 컨텐츠, 우리나라의 어떤 K 컨텐츠까지도 이제 소셜을 만나서 시너지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터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기사 URL 항상 같이 올려놓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네, 준비된 기사들이 좀 많아서.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채팅창에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출근길 마케팅 트렌드는 올해부터 유튜브, 그리고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에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도 한 300분 정도 같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소셜을 보다 보면은 이런 컨텐츠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약간 그 야외에서 찍은 건데, 페이크로, 이제 이런 슈퍼츄스 대관람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철에서 갑자기 무언가 큰, 물체가 숭 지나간다든지, 이런 영상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마케팅을 할때 이런 식의 페이크 광고, FOOH라는 광고를 많이 한다라고 해요. 이게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G 홀린 슈퍼춥스 대관람차, 와인 기차. 이게 진짜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닌, 이제 페이크 광고인 거죠. 잠실 롯데타워 석촌호수를 배경으로 사탕이 가득 담긴 대관람차가 천천히 돌아간다. 이제 브랜드 슈퍼춥스에서 공개한 페이크 옥외 광고라고 하는 FOOH 광고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옥외 광고는 OO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옥외 광고는 DOOH라고 하는데, FOOH란 뭐냐. 폭스 아웃 오브 홈, 가상 옥외 광고라고 이야기를 한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떠오르는 마케팅 기법인 FOOH를 적용한 영상으로 본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자 한다. 그래서 뭐 슈퍼차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영상 봤던 것 같아요. 뭐 가방 브랜드에서 지금 이런 영상도 있고. 자, 이러한 새로운 마케팅은 지난해 프랑스로부터 시작됐다. 디지털 아티스트 이안 패드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와인을 가지고서 기차로 만들어서 이렇게 크리에이팅을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실제가 아니다라는 걸로 화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블린의 마스카라, 이것도 SNS에 많이 떴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런 가상 옥외 광고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FOH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FOH는 디지털 광고에서 경험하기 힘든 현장감과 규모감을 느낄 수 있는데 강점이 있다. 그리고 법적이나 공간적 제약이 없어서 진행하는데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키엘도 성수동을 배경으로 FOH를 만들기도 했고요. 이런 가상 옥외 광고 제작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 일단은 소셜 미디어 때문이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컨텐츠화가 돼야 되는 거고 쇼폼 형태로. 그리고 현실에서 이제 구성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가상 옥외 광고는 사실은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FOH가 뜨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 플랫폼들을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구시대의 유물이 된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그리고 앱,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귀찮게 스마트폰을 왜 쓰냐? 5년 뒤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기사인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앱 기반으로 구동되는 스마트폰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를 필두로 더 이상 인터넷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바로 AI를 쓸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폰 대체 기기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의 본질은 전화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화 기능에서 여러 가지가 덧대진 게 바로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막대기 같은 500g짜리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전화기가 빠지고 통신이 안 돼도 만약에 AI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야 될 이유 자체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보이신 것처럼 손바닥에 디스플레이가 투여가 돼서 손바닥 안에서 일종의 디스플레이 기능을 하는 이제 이런 기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AI 스타트업 휴메인에서 만든 AI 핀이라는 웨어러블 기기인데, 자,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손바닥에서 투영을 해서 보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이 AI 핀은 옷깃에 붙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AI 비서를 표방한다. 이제 옷에다가 이렇게 마이크처럼 장착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렇죠? 네, 요런 형태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MWC 2024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주목받은 기기는 래빗의 115g 무게 초소형 AI 기기 R1이라는 기기였습니다. 이 R1이라는 기기는 스마트폰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조금 작아요. 네. 조금 작은데, 여기서 이제 AI 그 매니저가 전반적인 명령 수행을 하는 그런 이제 기기라고 볼수 있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자체는 이 하드웨어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거추장스러운 껍데기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결국엔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는 인공지능 비서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건데, 그게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통신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AI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엔 누구나 오늘날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AI로 구성되는 개인 비서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말만 하면 AI 비서가 일 처리를 해주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이 나왔죠. 예, 5년 내에 말만 하면 문서를 직접 다 만들어준다. 우리가 지금은 엑셀로 흔히 말해서 노가다를 한다고 해서 데이터도 수기로 정렬을 하고 PPT도 다 도형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말만 하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형태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5년 안에 상황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작업마다 다른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일상 언어로 기기에 말하기만 하면 된다. 자, 이제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했는데, 생성형 AI가 자율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 줄임말로 AAA라고 하는데, 네.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자비스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AI 비서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코파일럿을 공개를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CRM 같은 작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자가 CRM을 직접 할 일이 줄어들 것이다. 코파일럿이 CRM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금 보면은 뭐 CRM도 퍼포먼스 마케팅하고 비슷하게 자동화가 지금 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카페24나 이런 제가 보면은 CRM을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 예, 구독을 하게 되면은 전자동으로 이제 타겟 세그먼트부터 그들한테 보내줄 혜택부터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전부 자동화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AI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한 영상이 공개가 됐죠. 네. 바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이제 로봇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피겨 AI에서 휴머노이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 로봇한테 주방에 있는 아이템이나 상황을 주어주고 나서 알아서 정리를 해라고 했더니, 컵은 여기에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릇은 이쪽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처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접시를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건조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좀 먹을 게 있냐라고 했더니 접시하고 컵 사과 중에 사과를 건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판단하는 로봇이 점차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개개인의 가정에 이제 보급이 되면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서 봤었던 형태대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매니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AI 로봇이 이제는 미래 먹거리다라고 해서 삼성에서도 이재용이 직접 챙긴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MS와 오픈 AI,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 등 로봇 기업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식당에서도 요즘 가끔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로봇이 LG하고 삼성에서도, 현대차에서도 미래 먹거리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올 들어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이 로봇 사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급성장한 AI 기술이 로봇 산업의 지형과 가능성을 완전히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까지는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렇게 고도화된 게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소프트웨어까지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가 가능해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 앞부분은 조금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꾸려봤고요. 이제 뒤에서 이어서 이제 차이나 시커머스나 이런 이야기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 50분 정도?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네이버에서 그 우리가 불법 트래픽 작업이라고 하죠. 슬롯 작업이라고 보통 하는데, 트래픽 작업을 해서 자기의 스마트 스토어 순위가 노출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 작업을 사실은 다른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그 업체가 정지되게끔 만드는 그런 공격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신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트래픽 공격의 폐업 위기다. 네이버 쇼핑 입점 업체 무슨 일이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쇼핑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한 판매자는 지난달 말 네이버로부터 부정 클릭과 대량의 트래픽을 작업했다라고 해서 안내를 받고 90일 동안 쇼핑 검색 그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래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경쟁 업체에서 악의적으로 트래픽을 발행을 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였다고 해요. 경쟁사에서 일부러 허위 트래픽을 발생시켜 페널티 부과를 유도했다. 자, 이러한 사례처럼 네이버 쇼핑 업체 중에서 트래픽 어뷰징을 하지 않았는데도 판매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들의 주장을 네이버에선 부정을 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믿긴 어려워. 거짓말일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뷰징이 발생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체는 네이버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물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래픽 문제가 사실은, 계속 떠오르고 있고, 사실 저도 뭐 직접적으로 제가 이걸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트래픽 작업을 그 타 업체 통해서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상적인 광고로 운영을 했을 때보다 트래픽 작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순위가 더 빨리 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광고를 하려면 진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좀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을 보니까 순위가 금방금방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좀 어떻게 보면 문제이면서도 네,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 TV라고 다 아실 텐데 그 스마트 TV가 이제 인터넷이 연결된 TV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AI가 탑재된 그런 이제 TV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이랑 LG와 같은 이제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이 TV 안에서 광고라든지 컨텐츠를 무료로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짠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너무 비싸죠? 여기서 공짜로 보세요. TV 팔던 삼성 LG의 유혹이다. 자, 삼성전자, LG전자가 최신 인공지능 TV를 나란히 출시하며 맞붙은 가운데 이제 TV를 넘어서 TV에서 선보일 컨텐츠를 두고도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하드웨어 기기를 만들어서 파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사 TV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컨텐츠를 서비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면 한 달에 14,000원 정도를 주고서 봐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인 겁니다. 삼성 TV를 사면은 삼성 TV 안에서만 볼수 있는 무료 OTT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장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LG TV를 사면 LG에서만 볼수 있는 무료 OTT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주요 OTT가 일제히 요금을 올린 상황에서 이제는 TV 제조사가 단순히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콘텐츠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TV에 귀속되는 전용 컨텐츠들이 말 그대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TV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하드웨어 기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12.6억 대 TV가 광고판 역할을 한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환경이 변하는구나라는 게 체감이 또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시커머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취 감추는 ATM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이용액 19년 만에 최저다. 현금 자동 인출기와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이용액이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현금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점점 더 길거리에서 보기가 힘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 많이 없는 것 같긴 하죠. 뭐 공항이나 이제 백화점 정도 가야지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CD와 ATM 자체가 이제 기억 속의 추억으로 사라진다. 오프라인 매장도 많이 줄고 있죠, 은행이. 자, 이건 단신이니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중국 커머스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국내 이용자 수가 800만 명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1000만 명 고지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빠른 배송, 짝퉁한 물, 투자 상자 여는 알리. 이제 알리가 국내 사업에서 뭘 투자할 것이냐, 이제 상자가 열렸는데, 초대형 물류센터 구축 등 한국 시장에 1조 원 이상 투입을 계획한다라고 해요. 네. 자,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는 짝퉁 상품 추방,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 타겟책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대규모 이제 물류센터를 이제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규모 자체가 18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 약 2,632억 원을 투입해서 축구장 25개 정도 규모로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의 점유율을 키우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할 글로벌 판매 채널을 개설해 한국 상품을 발굴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역직구, 라자다라든지 미라비아 이런 이제 알리바바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에 한국 상품이나 판매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수출 지원을 한다라는 정책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말이 많던 소비자 보호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 보호에 1,000억 원을 투자해서 CS 상담원과 이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 그리고 이제 불만이 많았던 환불 시스템도 개선을 해서 직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100% 다 환불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센터 투자를 한다. CS 바로 잡겠다. 그리고 환불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알리의 목표는 정조준이 쿠팡이겠죠, 쿠팡. 예. 지금 원래 지난해까지만 해도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하고 뭐 점유율 35% 싸움 한다 했는데, 지금 봤을 때 쿠팡이 거의 1위가 된것 같아요. 요즘 돌아가는 걸 봐서는. 자, 한국이 글로벌 유통 공룡의 전쟁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리가 국내에 투자한 규모 밝힌 바로는 3년 동안 1조 4,500억 원.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6조 2천억 원으로 훨씬 더 쿠팡이 일단 아직까지는 예, 많긴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사용자는 2022년 200만 명이었다가 지금은 818만 명이 됐고요.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직접 구매 직구 자체도 굉장히 늘고 있죠, 최근에. 주요한 내용만 좀 살펴볼 텐데.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온 알리가 전격적으로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글로벌 공룡 기업과 국내 기업이 더욱 치열하게 맞붙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주요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상징성 때문에 알리가 투자 확대를 결정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IT 인프라를 잘 갖춘 나라이고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어서 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국내 업체들은 이제 뭐 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도 굉장히 말이 많죠. 왜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정보 비대칭성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싸게 중국 이커머스 팔다 보니까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00원짜리 제품이 한국 오니까 만 원이 넘는다. 알리 신기능이 민낯으로는 온라인 버브상. 중국 이커머스 알리의 사진 검색 기능이 누리꾼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상품의 이미지만 따서 검색창에 붙여넣으면 유사 동일 제품을 찾아주는 최저가로 보여준다. 일부 제품의 가격은 국내액과 거의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 실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예, 해외에서 싸게 파는 거를 이제 스토어만 열어서 유통 마진으로 들여오신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판매자들이 힘들다 이제 이야기를 뭐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에는 그렇게 이제 해왔지만 이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길어져가지고 주요 기사 위주로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당일 배송이 이어서 당일 반품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당일 배송 시스템인 로켓 배송을 기반으로 유통업계 1위에 오른 쿠팡이 이번엔 당일 반품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그래서 이제는 배송뿐만 아니라 반품 자체도 당일날 바로 접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이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반품 테스트를 해서 새벽 오전 배송을 받은 고객은 오후에 반품할 수 있고 오후에 상품 배송 받은 고객은 야간에 반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쿠팡도 쿠팡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 확장을 위해서 식품이 아닌 비식품 영역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컬리가 본격적으로 비식품 상품군 늘리기에 나섰다. 이번엔 다이아몬드 제품까지 새벽 배송 품목에 넣는 등 패션 잡화 상품군을 더욱 확대했다. 이제 아무래도 뭐 뷰티도 그렇고 뭐 주얼리도 그렇고 이제는 신선식품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 갈수록 더 몸집이 커져야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제 수익 구조가 필요한 거겠죠. 네. 2022년 이제 뷰티 컬리를 선보였고 이제 그 이후로 점차 이제 사업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뷰티 컬리를 함으로 인해서 매출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구매 고객의 35%는 식품 없이 화장품만 구매하기도 했다. 왜냐면 30, 40대 여성분들이 많을 거니까요. 네. 구매력이 높은 30, 40대 여성을 토대로 해서 뭐 럭셔리라든지 이제 주얼리 쪽으로 성장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다이소, 달러 제너럴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셀프 계산대를 한창 운영을 했다가 셀프 계산대를 다시 뺀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편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기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 사람을 쓰는 게 낫다. 미국판 다이소, 달러 제너럴, 셀프 계산대 뺀다라고. 미국판 다이소로 불리는 미국 생활용품 할인업체 달러 제너럴이 셀프 계산대를 줄이고 있다. 최근 셀프 계산대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이 적지 않지만 달러 제너럴의 경우 셀프 시스템 적용 후 범죄 우려가 커졌고 예상보다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분석돼서 계산 방식을 원상 복귀하겠다. 그래서 수천 개 매장에서 셀프 계산대를 철수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다이소 정도의 이제 업체가 달러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만 개 매장 중 절반에 셀프 계산대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의도였겠죠. 그렇죠? 그리고 고객 결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성에 대한 강화 판단이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십만 건 살펴보니까 우선은 도난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엄청 발생하고 제품 손상이나 관리가 일단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계산에 대한 그 효율성 자체도 사실은 손님이 직접 한다고 해서 더 빠르지 않겠죠. 그렇죠? 바코드를 이제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람이다. 다시 직원을 배치해서 계산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이마트라든지 여러 이제 마트에서 이런 기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편한 게 좋은 거냐, 누굴 위해서 좋은 거냐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뭐 서울에서 이제 경동시장이 핫플로 좀 뜨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경동시장이 뜨고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 몰리는 경동시장. 경동시장은 서울시 동대문구 제계동에 위치한 재래시장이다. 노인들의 홍대다. 그러니까 뭐 한약재 판 이런 이미지로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MZ세대가 들어가고 있다. 사실은 그 핵심은 물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10년 전 가격을 가진 물가 때문에 이와 이제 대체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광장시장이죠. 광장시장은 항상 뭔가 가격에 대한 논란, 이 가격에 이 양이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그와 약간 대치되는 지점에서 경동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다. 순대가 1kg에 4,000원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과일 자체가 굉장히 비싼데 과일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경동시장이 뜬다라는 뭐 내용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예, 중국 전기차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알리익스프레스 기사를 쭉 보면서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하고 경쟁하는 이제 그런 관계로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요즘에 그 테슬라를 넘어서 BYD라고 하나요? 네,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파죽지 대중국산 전기차 사상 첫 수출 100만 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전기 승용차 수출 물량이 2023년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다. 이제 2022년 된 60만 대 정도였는데 한 50만 대 정도 성장을 더 했네요. 그리고 내수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 해외로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BYD는 최근 헝가리와 브라질, 멕시코 등의 공장을 건설해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확장을 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의 기세에 맞설 경쟁자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사실 테슬라랑은 조금 시장 포지셔닝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네. 국내에도 하반기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중국 전기차가 뜰까? 전기 자동차를 고려할 때 가장 큰 고려사항이 일단은 가격 허들이 한몫한다고 합니다. 차량 가격 27% 그리고 충전 주행거리 25% 정도인데 사실은 충전 인프라 자체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차량을 구입하는 가격 자체가 일단은 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중국 차량이 많이 허들을 낮춰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YD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계속해서 뒤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시간 관계상 짧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기사를 봤는데 일단은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좀 큰 투자를 하면서 물류센터 건립이나 뭐 반품에 대한 무조건 환불이라든지 CS 강화 이런 것들이 조금 핵심이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 시커머스가 제품을 이제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중국에 대한 이제 그런 저렴한 공급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사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만들고 있고 또 이제 국내 중소 판매자들은 그동안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직구라든지 이런 형태로 판매했던 분들이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조금 길어졌는데요. 3월 18일 월요일 준비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중간에 이제 오신 분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시트먹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GHM님 좋은 아침입니다. 정아님 함께 해주셨고요. 코스모스님 감사합니다. 빵이연님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여전사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하셨습니다. 소소님 감사합니다. 매직램프님 감사합니다. 영바리님 시커머스가 뭔가 하셨는데 시커머스가 차이나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3월 18일 월요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팟캐스트로 발행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유익한 기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